나이에 따라서 그 싸워서 지는 패턴이 있다라고 합니다. 유치원생들은 먼저 울면 지는 겁니다. 초등학생은 먼저 코피 나면 지는 거랍니다. 중학생은 많이 맞는 쪽이 지는 거랍니다. 고등학생은 먼저 넘어지면 지는 거랍니다. 그럼 어른은 뭘까요? 어른은 때리면 진다고 합니다. 때리면 돈 물어내야 됩니다. 차라리 맞는 게 속 편하다고 하죠. 여러분, 인생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인생을 싸움, 아니 그 싸움을 넘어서서 전쟁이라는 말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싸울 군사들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전쟁을 영적인 전쟁이다, 싸움도 아니다, 싸움을 넘어서 있는 전쟁이다, 그러므로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다음 절에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어라, 어디 한 군데도 막을 수 없는 곳이, 빈 곳이 없도록 전신갑주를 입어서 방어하고 공격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싸워보신 일 있습니까? 싸웠다면 누구와 어떤 일로 싸우셨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전쟁, 영적인 전쟁, 이것을 피하고 살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겠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겨나가야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잘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싸움 붙이고 다니는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잘이란 자주 마구 싸우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제대로 잘 처리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라면 제대로 해야겠지요. 제대로 싸우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에는 이 심부름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심부름을 해주죠. 그런데 단순히 심부름만 해주진 않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돈 버는 비결은 그 나의 배우자,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의 그 불륜을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된다라고 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바람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바람난 남편과 아내 구별법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전화를 받았다가 바로 끌어버리는 횟수가 많아진다. 의심을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갑자기 평소보다 훨씬 더 상냥해진다. 신용카드로 화장품을 샀지만 내가 받은 적은 없다. 마지막이 의미심장한데요. 의심이 나서 싸우려고 되들어도 이제 싸워주지도 않는다. 여러분, 싸우고 사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난 남편, 바람난 아내는 싸우려고 덤벼도 에휴, 관둡시다 그러면서 싸우지도 않는데요. 자, 여러분, 인생은 이 전쟁, 싸우고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담낭암 말기. 보통 담낭암은 암 중에서도 좀 지독한 암이라 이거 걸리시고 6개월 넘기시는 분 제가 못 봤어요. 76세의 할머니이신데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인데 자기 영감님과 이혼하시겠다라고 병원에서 이혼소송을 하셨답니다. 그 이유는 평생 동안 노점상과 파출부 일을 해서 어렵게 돈을 모았는데 80 먹은 영감님이 돈밖에 모르고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도 관심 없고 돈밖에 모르고 심지어 아들하고 딸이 신용불량자가 돼서 도움을 청하는데도 역시 돈밖에 모르고 도와주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 돈 못 주게 하려고 도장까지 위조해서 바꾸고 집문서 숨기고 너무 괘씸하다고 해서 죽기 전에 이 지독한 영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신 그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 50년 동안을 같이 사셨다고 하는데 항상 싸움을 피하셨대요. 말해봐야 내 말 잘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참고 참고 참다가 끝내 못 참아서 50년치가 터져버렸네요. 50년치가 터지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폭발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지요. 그것은 평화가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평화라고 볼 수는 없지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들이 화와 분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너무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분을 내어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라는 말은 분을 낼 수 있다입니까? 없다입니까? 낼 수도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낼 수도 있다. 분을 낼 수도 있다.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출할 수 있다, 표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특히 여자분들이 잘 걸리는 화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심지어 백과사전에도 등록되어 있는데 한국 백과사전에만 등록된 게 아니라 외국 백과사전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화병은 한국 사람들의 특유한 질환으로 억눌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되며 가슴에 답답함이나 이물감을 호소하는 질병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 특별한 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분을 그냥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50년, 60년 내 가슴 속에 담아놓고 사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 참는 게 특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는 누가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이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분을 내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죄를 지으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분이 나시면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여자분들끼리 전화통을 붙잡고 수다를 떠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운동하러 나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들은 지극히 성경적인 방법들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 분을 풀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방법들이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아까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죄를 짓지 말라,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합니다. 분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구약성경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동생 재산 받으셨는데 형 재산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의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분냄이 어찌미뇨? 왜 분을 내느냐? 내가 받는 것도 내 자유, 안 받는 것도 내 자유인데 분을 내는 것이 어찌 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가인은 아무 상관이 없었고, 여기서 끝났으면 가인은 죄를 짓지 않았고, 여기서 끝났으면 장자인 가인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분을 낼 수 있지만 그 분이 죄로 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 죄를 짓는다라는 말에 이 원어 성경인 헬라어 말씀을 보면 하말타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말타노의 뜻은 단순히 사람에게만 짓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누가 되는 죄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사람에게 짓는 죄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스트레스 해소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그것은 바른 스트레스의 해소는 아닐 것입니다. 그 한국말 중에 참 못된 말이 있는데, 그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패줘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말인데 이게 뭡니까? 나의 스트레스를 자식을 패던 아내를 패던 부고를 패던 어쨌든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풀립니까? 가정 파탄나지요. 가정 파탄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파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푸는 것이 바른 방법일까요?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반대의 방법으로 풀면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위로를 바라는 것, 그것이 정답이 되겠죠. 세 번째로 보면 그 다음에 그 죄를 짓지 말라 다음에 오래 품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오래 품지 않는 기간을 정해놓습니다. 그것은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기 전에 그 화를 풀어라.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게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 자신도 컨트롤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나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에게 바로 가서 그 스트레스에서 해결하고 화해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가슴 속에 쌓아놓으면 그 스트레스는 화는 부는 감정이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나한테 감정 있어? 감정은 쌓인 것이 감정입니다. 이것이 쌓이게 되면 자기도 어쩔 수가 없고 도무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신문기사를 통해서 읽은 기사입니다. 중학생 때 친구한테 맞았습니다. 그것을 꼬박꼬박 기억하며 내가 커서 힘이 세지면 그 녀석한테 복수할 거야 생각하며 정확히 4년 뒤 이 친구가 대학생이 되어서 길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4년 전에 자기를 때렸지만 전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친구를 두드려 팼습니다. 그래서 보복 폭행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년 동안 이 감정을 쌓아놓으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이 감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품더라도 그것을 해가 지기 전에 털어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그 분이 너를 지배하게 된다. 내가 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분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요. 마지막 말씀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마귀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완전히 나의 핸들을 줘버리는 것이다. 나의 주도권을 마귀에게 내어줘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감당할 수 없다. 그것은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도 쓸 수 있다라는 한국 핸드폰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몇 번 그 셀폰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셀폰 서비스 회사에 찾아가서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잘 못 고쳐줬나 봐요. 분이 생겼습니다. 그 분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친구한테 있는 최신형 벤츠 승용차를 빌려서 그 회사 정문 로비를 들이받고 그 로비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갑 차시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셨어요. 분이 차신 모습으로 하시는데 자막 선교사 이렇게 나갔어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게 한 달 전 일인데 이번 달에 그분이 또 사고를 치셨습니다. 이제는 핸드폰을 만든 그 삼성전자 앞에 그 차를 몰고 가서 그 차 지붕 위에 앉아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자막 선교사.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선교하러 나가셔야 되는데 선교지에 그 선교해야 될 사람들은 어쩌고 거기서 무슨 일 하고 계신 것입니까? 분이 쌓이면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그러지 않으면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다. 마귀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악령의 지배를 받는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갔지 않습니다. 내가 나갔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오래 품어서 악령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싸움을 바르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싸움을 할 때 윈 앤 윈의 게임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표를 보시면요, 나와 당신의 위치에 따라서 게임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기고 당신이 지는 것을 win and lose 게임이라고 합니다. 주로 사람들은 그런 싸움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기고 나는 이기고 너는 좀 져야겠다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의 싸움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기고 당신이 지는 것입니다. 특히 도박판에서 그렇죠? 도박판에서 내가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아니죠. 내가 도박판에서 따려면 다른 사람이 잃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win and lose 게임입니다. 반대로 win and win의 게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도 이기고 당신도 이기는 것입니다.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같이 먹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얼마 전 미국 워싱턴에서 기가 막힌 소송 하나가 있었습니다. 흑인 행정판사 한 명이 세탁소에 바지를 맡겼는데 그 바지를 세탁소 주인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그 소송 금액이 67밀리언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600억 원입니다. 600억 원. 바지 한 장에 600억 원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600억 원을 어떻게 세탁소에서 물어냅니까? 자기가 바지 잃어버려가지고 정신적인, 물질적인 충격 그걸 다 계산했더니만 이 금액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갚아내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뭐 행정판사니 얼마나 법을 잘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변호사도 안 쓰고 자기가 직접 나와서 했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억울합니다. 내 바지를 안 찾아줍니다. 바지를 찾아줬는데도 그 바지는 내 바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물어내라라고 했답니다. 상당히 많은 여론이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질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win and lose 게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돈 가져서 이기지만 당신은 완전히 망한다. 이 게임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판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판사들도 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이 기간 중에 이혼당하고 뭐 신용불량자까지 됐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 세탁소 주인분도 너무 큰 상처를 입어서 뭐 7년 전에 한국에서 와서 세탁소 열심히 하면서 살아보려고 했던 분인데 아시는 분이세요? 이제 더 이상 상처 입어서 미국 못 살겠다, 한국 들어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싸움이 win and lose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요.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율법대로 산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win and win의 게임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것이 바른 게임이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희생함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win and win의 게임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나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과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을까요?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요즘 뭉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참 답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 똘똘 뭉쳐서 FTA 협상이 불리하게 되었다고 파업 시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또 같은 뜻으로 뭉쳤다는 열린우리당은 지금 완전히 열려서 공중분해되어버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뭘 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 사람이 뭘 못하고 저 사람이 무슨 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뭉쳐도 제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을 중심으로 뭉쳤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면 죄밖에 안 뭉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간다라고 하죠. 뭉쳐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뭉치느냐가 문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중심으로 뭉쳤을 때 제대로 된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오클랜드에서는 갯돈으로 뭉친 모임이 있었습니다.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 갯돈 날아가자마자 한 분은 자살하시고 한 분은 도망가시고 다른 분들 뿔뿔이 흩어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뭉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중심으로 뭉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뭉쳐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열쇠, 믿음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뭉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을 통한 구원, 그거 외에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화평이 되어주셔서 중간에 가로막힌 담을 자기 육신으로 하셨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나오지요.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신으로 헐어버리셨다. 여러분, 담은 무엇으로 쌓습니까? 담은 돌로 쌓습니다. 돌로 쌓습니다. 그 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 지으라고 주신 돌을 가지고 사람 간에 담을 쌓습니다. 그 담을 주님께서 자기의 몸이 찢기시면서 무너뜨려버리셨다고 합니다. 이제 화해하라고. 무너뜨려버리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돌담을 다시 주셔서 다시 담을 쌓습니다. 주님의 돌아가심, 주님의 화해하심을 무마시키는 것이죠. 주님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별히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주목하기로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파와 이방인파였습니다. 이 둘은 서로 간에 절대로 같이 신앙생활 못한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끝내 에베소 교회를 분리해버리자,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까지 나아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담을 다 허물었는데 그 담을 다시 쌓는 것은 무슨 행위냐? 여러분, 주님께서 허무신 담을 다시 쌓지 않으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임할 때에는 윈앤윈의 게임을 하시기로 합니다. 너도 흥해야 되겠고 나도 흥해야 되겠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용서의 바른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이 싸움은 용서가 필요한데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바른 용서의 대상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친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리라. 아멘. 자, 예물을 드린다라는 표현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세상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모든 일들 다 제쳐놓으시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바꿔 말씀드리자면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 마음에 대못을 박아놨으면 그 사람과 화해하기 전에는 그 예배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이 용서의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는 수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이죠. 그렇지만 형제와의 화목은 수평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의 대상을 정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심지어 주님께서도 그 영역을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받으라는 것이죠. 주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 수 있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지 사람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100%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참 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 영화 참 잘 만듭니다. 한국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기독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아들을 유괴한 유괴범인이 데려가서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과부인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죽인 아들의 범인을 이 여자분이 전도연 씨가 찾아가서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목사님하고 교인들 다 데리고 가서 용서를 하려고 합니다. 멋지게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원수를 용서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 원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초췌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밝은 모습이에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밝으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벌써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꼬집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잘못된 모습을 제대로 꼬집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용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 용서는 사람과 풀어야 될 용서는 사람과 풀어야 되는데 벌써 그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오늘 말씀에 정반대되는 것이지요. 형제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서 형제와 풀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다 용서받았으니 형제와는 풀 게 없습니다. 이것이 맞는 고백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용서의 기회는 길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간 동안, 또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는 용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 화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도록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싸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것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있어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항상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윈앤윈의 게임을 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영적인 무장이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싸움을 하되 잘 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해가 지기 전에 이 분을 품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서로 사는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길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또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 또한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용서받는 화해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